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북한이 서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대화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지금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6일 북한 당국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그리고 남북 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대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히고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 경제를 다시 한번 주창하면서 이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에 한 달 반여 동안 억류됐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풀려나서 현재 그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자치정부 행정수반은 오늘 영국 공영방송 BBC에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유조선에 실린 화물이 유럽연합 제재 대상 국가로 운송되지 않을 것임을 이란 정부로부터 문서로 확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름을 바꾼 그레이스 1호는 어제 지중해상 지브롤터 근해에서 출발해 현재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를 목적지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카도 행정수반은 이 배가 결국 시리아로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UN의 대표부를 둔 이란 이슬람공화국 같은 나라가 문서로 그것을 밝혔다면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약속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경우 미중 무역 합의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나는 아직 합의를 맺을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과거 텐안먼 광장 때처럼 폭력을 행사한다면 무역 합의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폭력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9년 6월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매입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를 사들이는 방안을 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해줄 거대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전략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일이고 미국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 정책에서 이 문제가 최우선으로 비중을 두는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 땅을 덴마크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덴마크와 아주 좋은 동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거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자기업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를 신중하게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했다며 매우 설득력 있는 논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최고 경영자와 지난 16일 만찬을 함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최고 경영자가 주장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삼성은 애플의 최고 경쟁자이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애플로서는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와 경쟁하면서 관세를 내야 하는 게 매우 힘든 일이라고 수긍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역시 출산율 하락과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한 제약 때문에 노령 인구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국가인 싱가포르는 심화하는 고령화 현실을 반영해 은퇴 연령을 2022년부터 지금의 62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재취업 연령도 2030년까지 기존의 67세에서 70세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재취업법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67세까지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리셴용 싱가포르 총리는 대부분의 노령인구는 일하는 걸 멈추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은퇴했을 때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만들기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부터 은퇴와 재취업 연령의 상향 조정을 시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27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지만 함경도 북부와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0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도에서 32도, 함흥 19도에서 27도,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브리는 그녀의 이름이었어요. 난 그녀를 안 적은 없지만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녀의 이름도 사랑했고요. 노래하는 오브리 들어보시죠. 브래드가 부릅니다.
And Aubrey was her name. just the same. I love their name. Wish that I had found a way and the reasons that would make her stay. I have learned to lead a life apart from all the rest. I can't have the one I want, I'll do without the best. How I've missed the girl, and I'd go a million times around the world just to say she had been mi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 달 넘게 영국령 지브롤터에 억류돼 있었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풀려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의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미주 지역에서 이주자들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지브롤터를 떠났죠.
네, 지난 7월 초부터 영국령 지브롤터에 억류돼 있던 이란 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18일 풀려났습니다. 그레이스 1호는 이날 밤 늦게 이란 국기를 달고 지브롤터 해협에서 출항해서 이 시간 현재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1호의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레이스 1호는 현재 아드리안 다르야 1호로 선명이 바뀌었는데요. 이란 정부는 선명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파나마 당국이 억류 사건 후에 더는 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스 1호는 원래는 파나마 선적이었지만 지난 5월에 테러 자금 조달 의혹으로 선적국 등록이 취소됐고요. 이란이 현재 그레이스 1호의 선적국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브롤터 당국이 그레이스 1호의 방면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보다 늦어졌군요.
네, 지브롤터 법무부는 지난 15일 그레이스 1호의 즉각적 억류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예, 그레이스 1호가 유럽연합 EU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정부로부터 해당 유조선을 석방하더라도 시리아로 향하지 않을 거라는 확언을 받은 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브롤터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출항이 늦어진 겁니다.
미국은 왜 그레이스 1호의 방면에 제동을 걸었습니까?
네, 미국은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그레이스 1호를 이용해서 시리아로 원유 불법 반출을 시도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지난 15일 지브롤터 당국이 그레이스 1호를 방면하기 바로 직전에 이 지브롤터 대법원에 그레이스 1호와 유조선에 실린 원유에 대한 압류 심사를 정식 요청했는데요. 이 법무부 자료에서 그레이스 1호 승조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선박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고 시리아로 향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브롤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브롤터 당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유럽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미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초 영국 정부는 이 유조선이 유럽연합의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란 정부가 그레이스 1호에 실린 원유를 시리아에 수송하지 않기로 공식 확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유조선을 억류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유조선이 시리아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군요.
네, 파비안 피가도 지브롤터 자치정부 행정수반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유엔의 대표부를 두고 있는 나라이고 문서로 확약했다면서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가조 수반은 또 지브롤터는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왜 그레이스 1호가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까?
네, 당초 그레이스 1호는 210만 배럴의 규모의 원유를 싣고 있었는데요. 유럽연합이 금수 조치를 내린 시리아의 항구로 향하는 걸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영국령인 지브롤터 당국은 7월 4일에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 지중해 입구 지브롤터 인근에서 전장 330m의 이 대형 유조선인 그레이스 1호를 전격 납포했는데요. 이란은 영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고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영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였죠.
네, 맞습니다. 그레이스 1호 납포 사건 이후에 약 보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도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전격 납포했는데요. 스테나 임페로호가 자국의 선박과 충돌한 후에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해서 국제 해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란 혁명수비대와 영국 해군의 대응을 보여주는 음성 녹음이 공개돼서 논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요충지죠.
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40km도 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협입니다. 이 페르시아만의 여러 산유국에게는 이곳이 대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해로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4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해협 북쪽에 이란이 있고요. 남쪽에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있는데요. 이란은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곳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함선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영국 선박 스테나 임페로우도 풀려날까요?
아직까지 양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당초 영국과 이란은 서로 억류 중인 선박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란 정부는 18일 정치적인 이유로 두 유조선을 맞교환한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란 외무부가 19일 만일 미국이 그레이스 1호, 즉 아드리안 다리아 1호의 억류를 다시 시도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만일 그런 행동을 다시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스위스 대사관 같은 공식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이를 경고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1980년에 미국과 이란이 단교한 이래 주 이란 스위스 대사관이 미국 정부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최대 총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중국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와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이라면서 내일 결정을 내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무슨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까?
네, 미국 상무부가 당초 지난 5월에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급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는 90일 동안 허용해주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 면허가 19일로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건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화웨이와의 거래 연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하지만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매체들은 전날 상무부가 임시 면허를 연장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시 화웨이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여부도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화웨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기술력을 빼내가고 있다는 혐의 등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은 화웨이가 위장 법인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 통신 장비 등을 수출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멍완저우 화의 부회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혐의들로 캐나다에서 체포돼서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캐나다 법원에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시장 부상을 견제하고 양국 무역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 재개 조건으로 화해에 대한 제재 완화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네,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대까지 떨어지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여기에 양국이 서로 추가 관세를 경고하고 홍콩 시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추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미주 지역에서 이주자들의 사망률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올해 미주 지역에서만도 목숨을 잃은 이주민이 500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 이주 기구가 16일 지난 1월부터 8월 14일까지 총 514명의 이주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33%나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목숨을 잃은 이주민은 총 384명이었습니다.
국제 이주 기구 IOM은 이주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IOM이 정의하는 이주민은 난민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등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대부분 더 높은 임금이나 좋은 주거 환경 또는 가족과의 결합 등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주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이주한 난민들이나 내전이나 자연재해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또 인신매매 피해자 등 비자발적인 이주민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사망자가 지난 한 해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요. 올해 왜 이렇게 이주민 사망자가 증가한 걸까요?
네, 조엘 밀먼 IOM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혼란 사태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국적별로 보면 베네수엘라가 8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IOM 발표에 따르면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베네수엘라가 따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극도의 전국 혼란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는 중남미 최대 산유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새 극도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 불안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1,000만%로 치솟을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다고 국제이주기구 IOM은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도 불법 이주자 문제가 심각한데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 근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약 한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밀먼 대변인은 이런 추이가 지난 6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밀먼 대변인은 또 올해 목숨을 잃은 사망자 전체 수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 구금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11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민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까?
네, 익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려다 실패하거나 카리브에서 선박이 침몰해 목숨을 잃은 이주민이 259명이었고요. 약 65명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밖에 심각한 탈수나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고요. 살해당한 사람들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경기 후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2심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새로 내놓은 이 망명 신청 관련 규정의 시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자살 방지 상담 전화번호를 988로 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 여부를 두고 최근 논란이 한창인데요. 백악관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군요.
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그리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18일 언론에 나와서 경기 침체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먼저 커들로 위원장 말을 들어보면요. 그는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는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MBC 방송에 나와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주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요?
네, 소비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소비 활동도 아주 왕성하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동시에 저축도 하고 있다면서 이게 아주 이상적인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아주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나바로 국장은 특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또 유럽과 중국도 비슷하게 움직이면은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그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걸 겨냥한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이 연준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성장에 피해를 줬다면서 필요한 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럽과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 세계 경제가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이 18일 두 사람을 불러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계기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였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를 알려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하고 10년 만기인 국채금리 사이 차이를 말하는데요. 최근에 이 단기 금리가 이 장기 국채금리를 역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앞서면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보통 경기가 좋거나 또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돈을 오랜 기간 묻어놔야 하니까 평상시에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후퇴할 조짐이 보이면요. 위험이 커지니까 돈을 오래 빌려주기보다는 이자를 비싸게 물려서 짧은 기간 빌려주려고 하면서 이 단기 금리가 오릅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가 이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역전된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또 14일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뒷걸음질 칠 거라는 우려는 최근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자리 증가율이라든지 기업 투자, 재고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둔화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 후퇴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도 경기 침체에 일조한다는 비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과의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가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일 회견에서 무역 전쟁에 대한 말도 나왔나요?
물론입니다. 이 나바로 국장은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무역전쟁이 미국 안에서는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중국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도 같은 날 언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기자들한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Honestly, I'm prepared for everything. I don't think we're having a recession. We're doing tremendously well. Our consumers are rich.
뭐 솔직히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는 있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미국 경제 실적이 아주 좋다고 강조했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들이 현 경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견해는 아주 다르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와 있는 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죠.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8일 CNN 방송에 나와서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미국 경제가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보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토 오라크 전 하원의원 또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도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2심 연방법원에서 주목되는 판결이 나왔군요.
네, 지난 16일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이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이 망명 관련 규정을 몇몇 남부 국경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소송 대상이 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제3국을 경유한 사람들이 망명 신청은 받지 않겠다는 게 바로 골자입니다.
새 규정이 중미나라 사람들을 겨냥한 조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로 이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드라스 사람들이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멕시코를 거쳐서 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제 이 3국인 멕시코를 경유한 사람들의 망명 신청은 아예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 예외가 있었죠.
네, 먼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예외입니다. 또 모국을 떠나서 들어간 나라가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경유한 나라에서 일단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은 미국 남부에 와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맥컬리는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새 규정이 연방의회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심 연방법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새 규정 시행을 중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법원은 새 규정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나온 2심 판결은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거로군요.
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이 규정 시행을 중단시키자 이 연방 법무부가 이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2심 법원은 뉴멕시코하고 텍사스 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1심 법원 판결이 부분적으로 뒤집힌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1심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 뉴멕시코와 텍사스뿐만 아니고요. 캘리포니아주하고 애리조나주에서도 새 규정이 시행되는 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이 나와서 이제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에서만 새 규정을 시행하는 게 중단됩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늘면서 많은 나라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 상담 전화 한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자살 방지 상담 전화번호를 새로 만들라는 권고가 나왔군요.
네,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최근 연방의회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FCC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이 이 한라인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한라인 전화번호를 988로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 자릿수 번호인데요. 기존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운영되는 게 이 전국 자살방지 생명의 전화가 있는데 이 번호가 미국 번호로 800-273-8255입니다. 모두 10자리로 상당히 긴데요. 이걸 대폭 줄여서 988로 하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9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긴급 번호가 있죠.
그렇습니다. 화재라든지 범죄 등이 비상상황에 처할 때 신고하는 전화가 911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담 전화는 누가 운용하는 겁니까?
네, 연방 보건후생부 산하의 이 약물 남용 전신보건구 또 생동하는 정신건강이라는 이 비영리 단체가 지난 2005년에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미 전역의 상담센터가 163개 이상 있다는데요. 이 핫라인에 전화를 걸면 역시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FCC가 어떻게 새로운 핫라인 번호를 권고하게 된 건가요?
예, 지난해 연방의회가 이 전국 자살 핫라인 개선법을 만든 데 따른 겁니다. 이 법이 FCC 측에 보건후생부와 보훈부와 협력해서 이 새 긴급번호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연방의회가 이런 법을 만들 만큼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 보건후생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7년에 성인 140만 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 가운데 4만 7천 명이 결국엔 사망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의 자살률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로는 지난 1999년과 2016년 사이에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2017년은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자살률이 3.7% 상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퇴역한 군인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언론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매일 퇴역 군인 2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이 자살자가 매년 6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역군인뿐만 아니라 젊은 성소수자들 자살률도 높습니다.
FCC의 권고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연방의회나 대통령 승인은 필요 없고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FCC 이사회가 표결로 통과시키면 그대로 채택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많은 걸 알지 못했죠. 혼잣말을 하고 있었나 봐요. 연락이 끊겼지만 당신이 원했던 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에어 서플라이의 Lost in Lov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요즘 미국에선 독서를 한다고 하면 판형 컴퓨터나 기능형 손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책, 일명 이북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종이책도 여전히 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책을 교환하고 빌려볼 수 있는 작은 무료 도서관들이 마을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동네 주민들을 위한 작은 무료 도서관, Little Free Library.
Jack from the back seat said to his dad.
5살 소년 에이버리는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엄마 손을 잡고 지역 도서관을 찾아가 읽고 싶은 책을 빌려주죠. 하지만 엄마가 많이 바쁘면 에이버리는 동네에 세워져 있는 작은 무료 도서관에 가봅니다.
They help you learn, read.
작은 무료 도서관은 책을 읽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에이버리. 이 책에서 읽은 뱀에 대한 지식을 쏟아뒀습니다.
I learn about snakes and they don't have any legs.
작은 무료 도서관이란 뜻의 Little Free Library는 비영리 단체로 사람들에게 독서의 기쁨을 주기 위해 마을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든 우체통 크기의 도서관은 자그마한 책장같이 생겼는데요. 누구나 와서 책을 기증할 수도 있고 또 책을 빌려갈 수도 있습니다. 언론인 캣 라자로프 씨는 5년 전 미 동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무료 도서관을 하나 세웠습니다.
I had seen little free libraries all around in other neighborhoods and
다른 동네에 세워져 있는 리틀 프리 라이브러리를 둘러봤어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책을 빌려 읽는다는 아이디어가 참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많은 책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 도서관도 좋지만 바로 집 밖에 도서관이 있다는 점, 또 반납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읽은 후에 돌려줄 수 있다는 점, 또 다른 이웃들과 책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리틀 프리 라이브러리는 장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This is a book from my own child.
라자로프 씨는 사람들이 책을 좀 더 쉽게 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리틀 프리 라이브러리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라자로프 씨 집 앞 도서관엔 책장이 빌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이 책을 상자에 한가득 가지고 와서 집 앞에 두고 간다고 하네요.
A neighbor from a couple of streets over contacted me.
한 번은 동네 주민이 저한테 와선 자기 아이가 생일 파티를 할 예정인데 아이들에게 책을 한 권씩 가져오게 할 테니 그 책을 무료 도서관에 기증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 아이 생일 파티는 아이들이 분장을 한 채 모이는 커스튬 파티였는데요. 각기 다른 분장을 한 아이들이 도서관 책장에 책을 꽂고 가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학생들의 훈련단체인 걸스카우트는 학교 안에 작은 무료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걸스카우트 성인 지도자인 제니퍼 콘래드 씨의 설명을 들어보죠.
Readers become leaders. And Girl Scouts is really about fostering leadership.
독서를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걸스카우트는 여학생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지도력을 배우고 훈련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 무료 도서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작은 무료 도서관은 독서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연령과 취향의 독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리틀 프리 라이브러리 측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85개국에 작은 무료 도서관을 세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변호사가 된 자폐 소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과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아무래도 더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자폐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인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끝에 변호사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헤일리 모스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자신의 자폐증을 공개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Up here is Eli Manning, Dan Marino, Mark Sanchez.
헤일리 씨가 자신의 지평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을 보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명인들이 서명을 남긴 이 그림은 헤일리 씨가 직접 그렸다고 하는데요. 커다란 눈을 가진 소녀가 주인공인 그림은 밝고 화려한 색채로 시선을 끕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헤일리 씨. 현재 헤일리 씨의 작품은 각종 행사에 전시되기도 하고 또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술 작품은 헤일리 씨가 이뤄낸 많은 성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헤일리 씨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폐증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I didn't start speaking until I was four, but I was not talking, but I was able to do 100-piece jigsaw puzzles.
저는 4살 때까지 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해도 100개 조각 퍼즐은 척척 맞췄어요. 또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울고 소리도 많이 질렀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며 우니까 식당 직원한테 나가달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비행기에서 우리가 내릴 땐 승객들이 손뼉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폐증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발달장애 하나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정된 활동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헤일리 씨의 부모님은 딸이 자폐 진단을 받으면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고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릭 씨와 어머니 쉐리 모스 씨에게 이 딸 자폐 진단은 큰 도전이었다고 하네요.
We just attacked it head on, learned as much as we could. I read every book there was out there.
우리는 그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폐에 대해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폐증과 관련된 책은 모두 사서 읽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봤습니다. 자폐가 무엇인지 자폐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어치료사와 부모님의 도움으로 헤일리 씨는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죠. 마이애미 법률전문대학원에 나온 헤일리 씨는 현재 마이애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씨는 자신이 이룬 이 같은 성취가 자폐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폐증이라고 하면 개구쟁이 소년을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만 있는 질병으로 생각하죠. 어른들도 자폐증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아니면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이 과학이나 기술 분야 등에서만 일할 거로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폐증이 있는 장애인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여성일 수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자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헤일리 씨는 몇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같은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혹은 대학에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네요.
We're very proud of her, and we just want others.
저는 제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제 딸을 보고 자폐를 가진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헤일리 씨는 자신의 미술 작품과 책을 통해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좋은 표본이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saber rattling인데요. Saber,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브르라고 알려진 검의 일종으로 길고 가벼운 검입니다. 그리고 rattling, rattle 하면 발가닥거린다. 그래서 rattlesnake 하면 꼬리에서 흔드는 소리를 내는 방울뱀이라는 뜻이죠. 또 rattle에는 겁먹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disturb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saber rattling, 어떤 뜻이 될까요? 검을 흔들다, 검을 들고 겁을 주다? 오늘의 예문 들어보면서 뜻 한번 유추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After weeks of saber rattling towards Tehran and warnings about possible imminent threat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uggesting dialogue.
We're prepared to engage in a conversation with no preconditions.
After weeks of saber rattling towards Tehran, saber rattling, 검을 들면서 겁을 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Saber rattling 하면 무력과시, 군사적 위협이라는 뜻이 됩니다. Saber rattling means the display or threat of force, often military force.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After weeks of saber rattling towards Tehran, 몇 주간의 테헤란을 향한 군사력 과시, and warnings about possible imminent threats, 그리고 임박한 위협의 가능성 경고,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uggesting dialogue. 트럼프 행정부는 suggesting dialogue, 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하죠. We're prepared,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o engage in a conversation, 이란과 대화할, with no preconditions. Precondition 하면 전제조건, 그래서 with no preconditions 하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볼게요.
After weeks of saber rattling towards Tehran and warnings about possible imminent threat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uggesting dialogue.
We're prepared to engage in a conversation with no preconditions.
Saber rattling, 군사력과 관련된 표현인 만큼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Singapore summit followed months of saber rattling and verbal taunts between the leaders. The Singapore Summit, 여기서 가리키는 싱가포르 서밋은 2018년 열린 미국 정상회담입니다. Followed months of saber rattling, 몇 달에 걸친 군사적 위협과 and verbal taunts, 조롱하는 말을 가리키죠. Between the leaders, 두 지도자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뜻합니다. The Singapore Summit followed months of saber rattling and verbal taunts between the leaders. 오늘은 saber rattling, 무력과시,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Sometimes, 때론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